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 왕국의 개념을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살펴볼 두 왕국의 구분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왕국인 천국과 또한 사단이 다스리는 악의 영역인 이 세상으로의 구분 속에서 우리가 속한 것은 오직 천국이죠. 우리가 세상의 악한 사단의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져서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져 있다. 천국에 속한 시민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는 예수님과 천국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부르신 후에는 꼭 율법과 계명을 주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구약의 계명들, 특별히 십계명, 뭐 예언약의 율법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완전히 드러날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 에서 드러날 현실을 온전히 가르치고 있었다. 온전히 드러난 현실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성경적인 표현은 그런 모든 율법들조차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계명들조차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천국의 현실로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율법과 계명들조차도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현실 안에서 새롭게 비춰보고, 새롭게 풀리고, 새롭게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도 살펴보았죠. 구약의 옛언약의 모든 율법들은 다 그림자였고 그 몸은 그 실체는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풀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다 구약이죠. 옛언약의 율법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예언약이라는 어떤 이 범위 안에서 주어진 거였는데 이제는 예언약의 현실 속에서 계명이나 율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복음의 현실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새로운 때가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내용으로 살펴보았고 오늘 나머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무슨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예언약의 율법을 다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이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 말씀, 그 율법조차도 완전케 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약, 구약의 모든 현실, 율법조차도 다 부분적으로 증거하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 몸은, 그리고 그것이 가르치던 모든 현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십계명, 그 밖에 모든 율법. 우리가 십계명은 보통 율법 중에서도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 하면은요, 그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보통 우리 신앙 고백은 어떻게 나누죠? 도덕법, 그건 이제 주로 십계명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사회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신정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로 주신 그 사회법의 원리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바로 제사법 혹은 의식법. 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절기가 지켜져야 되고 어떻게 음식법이 지켜져야 되는 이런 모든 율법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꼭 십계명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제사법, 사회법, 의식법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무엇인지,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다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완전히 성취되어 드러났느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어디였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오늘도 그것을 자세히 보겠지만, 사실 모든 율법들, 방금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의 나눠지는 율법들조차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성취돼요. 특별히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전히 드러납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 십자가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십자가에서 완전케 드러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우리 천국에 속한 성도들이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새로운 한 가지 계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제사법 지키라고 안 하세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 지켜야 하지만 한 가지 계명으로 완전히 주어진다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원리를 더 뛰어넘는 천국의 계명이 한 가지 계명으로 주어지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계명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 계명이라고 하세요. 새롭다는 뜻은 뭐예요? 완전히 구약의 것과는 다르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새롭다는 뜻은 무엇이죠? 옛 계명을 성취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 옛 언약을 성취하는 새 언약의 배경으로 주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 다시 말하면 천국의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천국의 계명, 모든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까지도 이새 계명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새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그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완전히 드러났느냐?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 세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크게 드러나는 두 가지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영광이 드러날까요? 첫 번째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온전히 살아갈 어디의 현실이 드러나는 걸까요? 천국의 현실. 그래서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이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증거할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예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얘기할 때 너무 다른 것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단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랑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세상 법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죠. 십자가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것도 내가 그 원수의 짐을 대신 지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사랑.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좀 항상 어떤 식으로 하죠? 아유, 내가 높은 위치에서 내가 용서해 주지. 이거는 십자가 사랑의 원리가 아니죠. 진짜 십자가 사랑의 용서의 원리는 내가 낮은 데서 그 형제 자매의 짐을 대신 져주기까지 내가 죄의 짐을 진 것처럼 내 것으로 여기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원리가 바로 그거죠. 예,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부터 볼 것,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온전케 하고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그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그림자처럼 예피하고 가르치던 바를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거하고 비슷하죠, 말이. 첫 번째도 예수님이 다 성취하기 위해 온전히 드러내셨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율법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언약의 모든 율법들은 다 그림자였고 실체와 몸은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천국의 현실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뜻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약의 그런 율법들이 증거하던 그런 모든 약속들, 성취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런 약속들이 가르치던 바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성취하지 않으신 것처럼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원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모든 제사법들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복잡하고 레위기에 나타났던 그 모든 제사법들, 의식법들, 음식법들, 그 정결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정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부정하여지는 그 모든 원리들, 그런 모든 제사법들이 다 어디서 성취가 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되지 않는 제사법들, 의식법들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제사법을 지켜야 되고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법을 지켜야 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이제 시브리서 같은 데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이제 와서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매일 하던 아침 저녁으로 하던 제사, 뭐 절기를 지키던 삶, 뭐 그 모든 것들, 그다음에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모든 삶들,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그래서 시브리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런 예식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꾸짖는 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다 이루었다고 하지만 종교의 행위를 뭔가를 내가 해야 좀 만족이 있고 기독교인인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을까요? 매일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제사법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거죠. 다시 양, 소, 피 흘릴 필요 있어요? 모든 제사 희생 제물들은 다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끝내셨다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 제물이셨다고요. 더 이상 피가 흘려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아, 집에서 슬쩍 피 한번 흘려서 자기 죄 사하는 그 눈으로 좀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또한 구약의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교회도 성전 같아가지고 뭐 교회에만 십자가가 있어야 꼭 뭔가 여기 하나님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구약의 사건을 보면, 구약도 구원 역사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성취하셨다고 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리켜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그 사건이 성취됐다고 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옛 성전처럼 다 무너졌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새 성전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지어진 거죠. 이제는 성전이 어디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건물에 거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어떤 예? 건물에 거하시는 것처럼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뿐 아니라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직분도 예수님의 새 직분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되었고, 이제는 누구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르세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디로 성취되었죠? 천국.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 받았던 축복과 저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의 천국 축복으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은 지옥 심판으로 성취가 되고, 그저 가나안 땅에서 그냥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대적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쫓겨나고 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주와 형벌이 이제는 그렇게 임하는 때가 아닙니다. 땅에서 받는 현실로 지옥 심판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단의 백성들과의 전쟁이 구약에서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그 전쟁조차도 어디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과 사단의 영적 전쟁.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러한 그림자와 그 몸 대신 예수님의 성취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옛 언약의 율법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고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참것이 왔으면 예표와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 언약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새 언약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고린도서 3장에 가면 그 얼굴이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반영하며 빛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네. 그 영광의 광채에 주목해서 자기가 높아질까봐? 아니에요. 그 영광이 사라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올 영광을 가리키게 하기 위해 그 영광을 가리웠다 그래요. 모세는 알았거든요. 옛 언약의 영광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빛으로 빛났을지라도 거기 주목하면 옛 언약에 머물게 되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조차도 올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하물며 지금 우리는 다시 이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 수준에 매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천국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요새 전하게 되는 그 wealth and health gospel이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병 안 걸리고 예?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시 예언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언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현실이 이 땅의 현실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고 내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실로 증거되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 땅의 기업을 얻고 그 땅에서 wealth and health, 번성하는 것으로 증거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지금도 그렇게 전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도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복 받고 뭐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병도 낫고 이런 복을 받을기를 원한다면 우리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땅은 안 돼요. 정말 땅에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받는 축복이었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고요. 아무 땅에는. 지금은 더 이상 이 땅의 그림자적인 현실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증거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 천국이 전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과 천국이 서로 섞여질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린 섞여지기를 원해요. 아,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 그 천국의 축복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땅의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원하는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세상 현실로 증거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죄인들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믿음으로지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보이는 것하고 반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내가 육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세상 것들을 좋아 쫓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언약의 모든 것들, 율법조차도 다 성취하고 완전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인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더 나아가 여전히 종교적 행위를 해야 만족이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도록 자꾸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해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구약적인 모습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려야 되죠. 절기 때 가서 지켜야 되죠. 3년에 한 번 성전에 가서 자기를 보여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자기들의 믿음을 증거하던 시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림자만을 따라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들을 보면 당시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으로 전했다는 거죠. 아니면 종교적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기 율법의 행위까지 자랑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 같이 다시 예언약으로 돌아가자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거짓 복음이라 그래요, 이거를.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들이 이것을 원해도 자기는 이걸 전할 수 없다 그러죠. 그때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예언약에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축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현실이 있었죠. 그래서 언약 기업의 땅에서 거하든지 쫓겨나든지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예언약의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그 몸이시고 예수님께서 예언약을 완전케 하고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완전히 순종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뭘 보여주냐면 우리 모든 죄인들은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밖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끌고 가는 것이 구약의 목적이었냐면 예수님께로. 행위의 원리를 주시지만 그 주시는 목적이 행위 잘해서 복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행위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원리가 구약의 행위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면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할 수 없었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모든 십계명의 요구를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예수님이 완전히 다 순종해 주셔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 자들로 받아들여지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바로 이거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자들로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으면 그것도 누구처럼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것처럼 이루어져 있으면 따라오는 게 뭘까요? 구약의 원리가 뭐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그것도 이스라엘에 요구했던 그런 수준의 계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율법과 계명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해 주셔서 우리도 완전히 순종한 자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어디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천국의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다시는 저주가 없이. 로마서 가보시겠어요? 8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죠. 8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대요. 즉, 우리가 율법을 불순종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런 우리 죄인들을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죽기까지 이루어주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라 그랬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에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요구죠. 두 번째 요구는 뭐예요? 순종하되 하나님의 수준까지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어 우리 죄의 싹스를 다 치러주셔서 우리의 정죄함과 심판을 대신 다 가져가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치른 자들로.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한 의로운 자들로까지 받아들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자. 그것은 참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도 이제 누구처럼 어떤 이 현실로 받아주시느냐.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완전히 순종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면, 율법의 요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이제 예수님만 믿고 우리는 어차피 다 할 수 없으니 율법은 다 무시하고 살자,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Matthew 5, 19 to 20.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19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을 같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의 계명을 분명히 가르치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한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이나 누구예요? 예?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같이 주세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둘 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곧 뒤에 이제 예를 주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형제에게 욕하고 미련하다고 해도 그것도 살인이라고 하세요. 그 살인죄를 가지고는 절대 의로운 삶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너희는 지옥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천국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계명을 지키되 너희 의가 이 정도까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의가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어요? 음욕도 품지 않고 예? 형제를 향해 미움도 이만큼도 품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끝까지 사랑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 의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냐면 예수님의 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의에 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만이 이 모든 의보다 나은 의, 의도 아니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붙들고 천국에 속한 자들이 그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천국에 속한 성도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음을 굳게 믿고 감사하며 오히려 예수님 닮은 삶을 힘써 살아가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 뜻을 어겼을 때에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도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오히려 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와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부모의 요구, 부모의 계명, 부모의 가르침을 어떻게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 아니냐 하며 믿음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우리가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데 이용하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죠. 부모의 사랑을 자기 죄 짓는데 이용하는 것은 나쁜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게을러지고 더 죄 짓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와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데 대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은혜에 의지하여 일어나 예수님이 성취하신 천국에 속한 삶 증거하기를 더욱 간구하고 소망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씨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이제는 그림자였던 옛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율법을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심판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 반대로 율법 잘 순종하면 복받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것. 그런 원리가 이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아니 더 이상 뭘 달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의 삶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시 벌이나 저주나 심판은 절대 없다는 거죠. 뭐 더 받으려고 뭐 지키길 원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쫓겨나거나 끊쳐지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현실도 이제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 얻어주셨거든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자랑하면 우리는 항상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으로 이제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걸 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 구절인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볼게요. 골로새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3장 1절에서 5절. 요거 보고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결론이 5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뭘 죽이라고 하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런 모든 죄를 죽이고 살아가래요. 그러므로 옛사람의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옛사람의 지체를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천국에 속한 삶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가면 2장 전체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 지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죄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붙들라. 그리고 3장으로 오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을 붙들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천국의 삶을 붙들고 증거하라. 그런데 너희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천국에 속해 있는데 그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졌느냐? 너희의 종교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주셨고 성령님이 인쳐주셨고 천국에 속한 현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영원토록 천국에 속하였으니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에 속한 삶을 증거하는 것으로 율법을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다시 또 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복음이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복음에서 옵니다. 똑같아요. 천국을 보라는 거죠. 그 천국에 속한 현실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형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은 천국에서 어떤 현실로 살아가실 거예요? 지금도 천국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참 현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없고 완전히 의로운 예수님 같은 아들들이세요. 그 얘기는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현실로 살아갈 거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완전히 사랑할 겁니다. 그 삶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을 바라보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이루셨는지를 깨닫고 증거하라는 거죠. 이제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율법은 계명은 다시 말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몸이요 완성. 그리고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천국에 살아갈 거라고 하시죠? 4절에. 그런데 그 삶이 시작됐대요. 너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러 계신 천국에 속하여 있으니 너희가 지금도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 생명으로 거듭나 천국에 속하여 예수님 삶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자라가고 있다. 그 일을 성령님이 시작하셨으니 너희도 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예수님 닮은 삶, 천국에 속한 삶을 증거하고 예수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하죠. 그 사랑을 맛봐야 그 사랑을 하죠.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도 모르는데 이 사랑을 하라고 하실 수 있나요? 세상 도덕 수준에서 못하는 것은 더욱 수양을 하면 돼요. 더욱 열심과 정성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을 사는 것에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열심과 정성이 부족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 사랑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아유 내일은 조금 더 열심히? 라기보다 우린 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니 열심과 정성은 뭐 원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거는 어떻게 얼마든지 해도 또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과 정성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말씀에서 그 예수님을 알고 교제 나누며 그분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서 자라가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굳게 붙들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열심과 정성만 가득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이 없어서 망했어요. 저들이 망한 것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러지 열심이 없어서 망했다고 안 그러세요.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갓난아기와 같이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천국의 영광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복음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더욱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어가게 해달라. 열망하며 더욱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분명히 예수님 완전히 닮은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욱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며 한숨 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무거운 계명처럼 돼 있고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더욱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거기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기쁘게 자원하여 더욱 힘써 주님이 주신 계명,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더욱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속하게 하신 천국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더욱더욱 나타나고 증거되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